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개가 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지요. 그런데 믿는 자든 또 믿지 않는 자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체보다는 자신의 세상에서의 현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두고 애통해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남들처럼 돈을 많이 갖지 못했다거나 또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애통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철없는 우리, 즉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서는 무리들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철없는 우리를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뭐냐 할 때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축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바르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돈이 많든 또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엎드려 딸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찾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자신을 개로 간주하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봐도 아,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이 말씀이 이방인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개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모습이 보편적인 반응일까? 내가 혹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취급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우리의 거의 대부분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28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즉 자신은 주인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상 아래에 있는 개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그 상 아래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주워 먹, 주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갈급해 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개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는 애당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개라고 해도 상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은 주께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원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처럼 뭡니까? 너무나 갈급해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선 것이죠. 결국 이것은 자신은 자녀는 아니지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때도 무작정 큰 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해도 당연히 응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당연히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든 그것에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했다고 해서 그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는 만족하며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사람은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의 마음은 요한계시록 보면 무슨 뜻으로 되냐? 무적행입니다. 끝이 없는 웅덩이에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 같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왜 짐승이라고 표현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666이라는 게 나옵니다. 666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 폐예요. 왜 짐승의 폐라고 되었냐면 짐승은요 본능대로 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666을 받은 거예요. 그거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와 666 받은 자. 666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자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온다는 건 뭐냐? 본능대로 사는 삶이 나와요. 본능은 뭐죠? 그 무적행 같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 응답을 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왜요? 인간의 마음은 무적행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하면 더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짜 개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여인에게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이 한 말을 들으시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참으로 너는 기특하다 해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이 귀신 들려있는 딸의 상황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로 자처하면서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고 그러한 자가 사실은 본능대로 사는 개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시죠. 주보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앞에 보면 맹인된 자를 고치는 진흙을 이겨서 뭐 맹인된 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 끝부분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맹인입니다. 못 보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맹인들을 고쳐주고 벙어리를 고쳐주고 귀머거리를 고쳐주고 앉은뱅이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누가 보기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겁니다. 사람들 보기엔 안 죽었죠. 사람들 보기엔 숨쉬고 살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된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특징은 눈, 코, 귀, 입, 오장육부가 똑같이 다 있어요. 죽었든 살았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사람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다리가 있어도 걷질 못해요. 이게 죽은 자의 특징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맹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벙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사람들은 앉은뱅이고 귀머거리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질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맹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맹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겠냐? 맹인인데.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인데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지 알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자신들을 믿어요. 찾아가서 볼까요? 그 예레미야 17장 1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이 땅은 정말 많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더러워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세상은 썩습니다,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자연님이라고 그러나요? 밀림 이런 데가 보면은 놔두면 자연님은 밀림은 그냥 나름대로 살아요. 근데 인간이 개발한다 싶고 손대면 다 썩습니다. 왜요? 인간이 제일 더럽고 인간이 제일 부패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이 정도로 더럽다는 걸 몰라요. 누가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알게 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이라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둠끼리 있으면 이게 어둠인지 몰라요. 다 이렇게 사는지 알지. 그러니까 어둠끼리 모여 살면은 서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나. 그러니까는 너는 짙은 어둠, 나는 거무스름한 말이 안 되네. 거무잡잡, 너는 시꺼먼, 나는 거무잡잡. 누가 더 검은 거예요? 시꺼머니 더 검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무잡잡한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시꺼매 하는 거예요. 자기도 검은색인데. 이해하시겠어요? 이러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껌이에요. 다 시껌이에요. 근데 자기는 저 사람보다 덜 껌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 부패했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가서 보세요. 잠언 28장 26절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943페이지 잠언서 28장 2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아, 못 찾으셨어요? 다시 읽을게요. 28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해. 왜 자기의 마음을 믿으면 미련해요? 인간이 이 마음이 가장 부패했거든요.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자기를 가장 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인간은 자기를 가장 믿어요. 이웃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믿으세요? 큰코 닥치십니다. 나중에.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요새 어른들은 그러죠. 요, 믿을 건 뭐밖에 없대요? 이 돈밖에 없대잖아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 돈이 제일 먼저 배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푼돈까지 탈탈 털어서 털어가요. 남에게로 가요. 절대 믿을 게 없어요. 인간이 가장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사는 존재인데 그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이런 얘기용들은 많다고 그랬는데요. 요한일서로 한번 가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역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8절대로 하면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뭡니까? 이 여인만 개겠어요. 다 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욕이 참 센 욕이잖아요. 개자가 들어가면은. 근데 어떻게 이거는 성경에 있는 여러분은 전부 다 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나는 개가 맞습니다. 개가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 말씀 쭉 찾은 말씀을 연결해 보면 진리가 있으면 자기가 개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기가 개라는 걸 알아요. 빛이 있으면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요. 이 여인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하나님은 진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는 겁니까? 귀신 들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을 우리는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린 건 어떤 몸이 병든 거로만 이해됐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죠. 진정한 출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출애굽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뀌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출애굽하지 못한 것으로 산 게 뭡니까? 그게 광야잖아요. 그래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그들의 가치관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죠.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뭡니까? 진정한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출애굽하지 못한 거예요.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나갔다 안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주장하는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귀신에서 해방되는 건데 우리는 귀신만 쫓으면 나간다고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삶은요. 삶은 출애굽하지 못한 거죠. 말 그대로. 귀신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가 물들이는 그 사고방식 그대로 사는 거죠. 그건 사실은 귀신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귀신 들린 채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개같이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죠. 본능대로.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여인은 그걸 인정했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해결되겠습니까? 성공하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한 거예요. 마치 세상은 뭐냐? 소금물과 같아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을 개로 인정하며 불쌍히 여겨주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귀신에게서 해방된 모습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을 고치게 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을 개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진심으로 자신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자신은 개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라고 해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주님의 손길과 그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인에게는 딸이 귀신이 들려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까? 만약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현실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욕망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을 개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돈으로서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야말로 개 같은 취급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는 결단코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자신을 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것을 귀신 들린 자로 사는 것이라, 다른 표현하면 개처럼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하면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짐승처럼요. 그게 뭡니까? 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성공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뭡니까? 아까 얘기처럼 이 땅에서 자신을 사람들에 의해서 개처럼 취급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 취급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귀신 들린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귀신 들린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존재 가치만을 높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자신이야말로 더러운 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곧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귀신 들린 현실, 즉 자신이 개라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곧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보지는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귀신에 대해서 항상 붙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귀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더럽다고 하잖아요. 더럽다. 그래서 아마 축사하신 분들 대부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딱 거의 똑같죠. 귀신을 축사할 때 눈을 딱 이렇게 뒤집어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더럽다라고. 그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은 오늘 본문 앞에 지난주 말씀 21절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그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러한 악한 것들이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더러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더럽다고요. 그런데 누가 더럽대요? 인간이 더럽답니다. 모든 것보다도 만물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게 누구라고요? 인간이랍니다. 인간. 그래서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더러운 악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인간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은 어떤 누구의 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 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면 이 생각을 여러분이 도를 닦고 여러분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미움, 시기, 질투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없어진 듯 하지만 환경이 딱 조성되는 순간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항상 나옵니다. 왜요?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러움은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의 길은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현실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며 여전히 세상 현실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러한 더러움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길로 가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더러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감히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개같은 우리가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는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현실을 아는 자가 신자이고 또 이러한 자기 존재를 아는 신자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거룩한 백성의 일을 가고자 했지만 그 어떤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도 인간을 거룩한 길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무용지물일 뿐이고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착한 선행을 쌓는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더럽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놀라운 사역을 다 해놓고도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요? 자신의 실체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대부분 뭐합니까?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하에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고 못 박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틀에서 벗어난 기도가 얼마나 되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요?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이 여인처럼 알았을 때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살 텐데 우리는 모르다 보니까는 다 내 욕망적인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무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오직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는 오늘 본문의 여인의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했느냐가 자녀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모두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모두가 개처럼 무시받지 않게 하여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로 여김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번다는 것도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자녀만큼은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살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요 근래 가장 즐겨봤던 드라마가 뭡니까? 스카이캐슬 아니에요? 거기서 누굴 봤습니까? 예,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실체 아닙니까? 다. 그들을 내세워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걸 내세워서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까?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네가 잘 돼야 누가 인정받습니까? 부모가 인정받는 세상. 그냥 자녀는 자녀로서 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옛날부터 습성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연좌제가 있어요. 역모를 하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것이 뭐 근래에도 최근래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뭐 식기 죄송합니다. 부모가 뭐 빨간 일을 했으면 빨갱이라고 딱 색깔이 칠해지면 그 자녀들은 취직이 안 됐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연좌제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들한테 죄를 물어요. 아니 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물어요. 그래서 자녀는 자녀 인생이고 부모는 부모 인생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떻겠어요? 암만 가르쳐도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부모가 가르쳐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도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고. 근데 그걸 꼭 부모한테 죄를 물어서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뭐 어쨌다는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게. 그렇다고 교육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시켜도 인간은 그렇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그렇게 나쁜 길로 가도록 교육시키는 부모가 대한민국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은 나름대로 다 시키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것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하면 그렇게 개처럼 사는 겁니다. 본능대로 살고요. 충실하게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실로 주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알기 때문에 자신을 죄로 인정하면서까지도 주의 은혜를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본능으론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김받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 내가 불쌍히 여김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며 삽니다. 그래서 다 성공을 추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서도 자신을 개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신자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온통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공로와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큰소리치는 사람만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치지 않으려고 하는 지옥과 같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개로 인정하며 세상적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존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속에서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에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서 비로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로 여기지 않고 자존심으로만 살아있는 세상에서 나는 개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주님에게는 참된 자녀의 마음이고 천국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이고 그것이 뭡니까? 애통하는 심령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예원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본능에 끌려 개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성실한 행동을,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봉사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쌓아놓은 고상함과 윤리와 도덕,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으며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의 말씀 앞에선 예원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로버리게 여인이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하여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다 개 같은 자들이며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자들의 불가오니 오늘도 주님의 공의를 여기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 모든 악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예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 앞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만 가는 걸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너무나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섰으되 부스레 같은 은혜라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을 들춰내사 여전히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개같은 존재임을 인정케 하시며 그래서 오늘도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부스레 같은 은혜라도 갈급함으로 원하고 그렇게 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원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